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들 그 하나의 시리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와 관련돼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왜곡이나 오해를 걷어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는데 왜 주님이 부담스러울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왜 쉽지 않게 여겨질까?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했는데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 인간 이성이 우리 경험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최고의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1번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전체 메시지는 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상고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은 내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웃에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내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인간을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존재 그 존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너는 복종해 그렇게 하면 이게 쉬워져요. 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전능한 존재이니까 복종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존재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때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그 군대 복무하던 시절에 제 부대 중대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제3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육사 출신 대위는 거의 자동적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근데 3사관학교 출신 대위는 자주 소령 진급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고과 점수가 아주 거의 완벽해야 돼요. 우리 부대 중대장님이 소령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부대 내에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중대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시 저는 일병이었는데 참 괴롭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대원들이 그 중대장님이 내리는 지시와 명령에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대장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일반 사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대위 계급을 가진 장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했던 것이지 그를 향한 애정이나 사랑은 1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각자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큼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첫 번째 그가 전능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언젠가 나를 심판할 무시무시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는 욕도 하지 못하고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말씀에 신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감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만났던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성품을 가졌던 그 중대장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힘이 들까?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힘들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 마음을 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까? 저는 두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오해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를,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종교의 영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그것이 내 무의식에 투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내가 경험했던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권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내 무의식 가운데 투사되어서 아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지 않을까라고 내 무의식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 중학교 다닐 때 괜찮은 인상을 지닌 그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생들 사이에 꽤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반 학생 그 친구 누구에게 아주 심한 벌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친구가 왜 이 벌을 받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이 가볍게 자기 아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버릇대로 지나친 농담을 불쑥 뱉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냥 화가 났어요. 그 친구를 나오게 해서 그 선생님이 쥐고 있던 그 분필 있잖아요. 칠판에 쓰는. 그 분필을 입에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분필을 반 잘라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물게 하면은 이게 5분 지나면 상당히 고통스러워. 막 침도 고이고. 이 친구 한 10분쯤 지났을 때 입에 침이 고이면서 분필을 입에 물고 있던 분필을 침과 함께 바닥에 뱉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큰 소리로 지금 입으로 뱉어낸 것 다시 다 먹어. 그렇게 해요. 이 친구가 보통 학교 생활할 때 못된 짓을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동정하는 대신에 언젠가 하면 혼날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국어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사건 이후로 와 인상이 좋게 보이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무서운 면이 있었네라고 하는 그 인상을 지닌 채, 그런 마음을 지닌 채 선생님을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 선생님 보면 긴장하게 되는. 우리 속담에, 여러분이 속담 아십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속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거북이와 비슷한 자라, 30cm 정도의 그 몸 길이를 가진 이 자라가 보면은 그 뚜껑이 등딱지가 시커멓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바다를 걷는데 뭐 시커먼 게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확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시커먼 돌인 줄 알았는데 등딱지가 시커먼 자라였어요. 깜짝 놀라죠. 집에 와서 이제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부엌에서 사용하는 철로 만든 크다랗고 검은 그 가마솥 뚜껑 있잖아요. 그게 확대된 그 자라 등짝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또 자라를 본 줄 알고 깜짝 놀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불에 쏘여서 혼이 난 사람은 붕붕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불이 온 줄 알아요. 저는 그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 헤엄치고 수영하면서 해파리에 쏘여서 혼난 적이 있어요. 막 정신도 어질어질해지고 구토도 나오고 쏘인 곳이 진짜 아파서 막 끙끙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헤엄치면서 해파리가 있는 곳에 보면 독성을 가진 해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파리가 있는데 해파리는 전부 다 독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특히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뭐 선생님, 정치 지도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그 특성이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만났던 근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인상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하나님,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 쉽게 화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런 확신이 좀 더 강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는 좀처럼 만족시키기 힘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쉽게 분노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작은 실수에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잘못된 이해로 내막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 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며 축제를 부립니다. 남자 60만 명이. 우리는 이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깊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 날에 백성 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우상 하나 만들었다고 3,000명을 죽여요? 내가 아는 정치 지도자 중에서 독재를 행했던 그 사람하고 비슷하네. 하나님하고 매치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남자 60만 명 가운데 이 끔찍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비 중의 자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인격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60만 명 전부를 죽였을 것입니다. 자비 중의 자비입니다. 자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이것을 볼 때 가혹한 하나님, 성급한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권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종교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저와 여러분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교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티칭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좀처럼 만족시키기 힘든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세상 종교는 섬김이 있는데 노예적 수준의 섬김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신개념, 어떤 종교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이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까지 주신 친절과 자비와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 어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신적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 자체도 우리에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 세상의 종교들에서 발견되는 종교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들을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시간이다. 이 닦도록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명령이 들어가고 지시가 들어가고 권유가 들어가잖아요. 자녀에게. 잘 시간이다. 이따가도록 하자. 이따가에 대해 자녀 사랑해서 아껴서 충치 새기지 않도록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이것을 해라. 그것을 하지 마라. 이를 닦으라는 부모의 말씀, 그 자녀들, 자기들 유익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종교의형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종교란을 쓸 때 크리스천이 기독교라고 쓸 거예요. 예, 그거는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하고 독특한 어떤 인격을 소개받았고 그 인격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을 추구하고 그 인격과 교류하고 그 어떤 독특한 인격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께 헌신해 있고 그분께서 필요 채워주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이런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은 제가 다시 읽겠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이나 29절이나요. 문장 구조상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음 구절에도 먼저 나오는 말씀은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께서 지금 이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고 영혼의 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해답은 해결책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정 필요로 하는 그 쉼과 안식은 한 인격에게서 발견합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 멍에를 메라. Take my yoke. 내게서 배우라. And learn from me.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다릅니다. 자유와 안식 대신에 속박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 그 아시죠? 성경 말씀은 원래 기록될 때 챕터 구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장, 절 구분이 없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두 개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앞에 쉼을 얻기 위한 것과 종교형이 어떻게 사람에게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이 규례를 주신 명령과 지시를 주신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드는지를 여러분은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부담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이 나의 유익으로 연결되고 진정한 나의 완성으로 연결되고 나의 행복으로 연결되고 부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지? 왜 엄마가 이 닦으라고 그러지? 나는 그냥 잠이 오는데 자고 싶은데 왜 이 닦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껴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태복음 12장 이어서 나오는 안식일에 그것도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서 종교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는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어느 요일날 안식일이 있고 또 이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그곳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백팩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식당 가게들 모두 뭉그러 잠굽니다. 맥도날드, 피자헛 다 식당 카페 매장들 다 닫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심지어요 에어컨 냉난방기기가 작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누르는 것 자체 눌러서 웽 돌아가는 것을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타이머를 설정해 놓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웽하고 언제까지는 스탑 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21년에 이러한 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것을 철저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생명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된, 확신하게 된 근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일 규례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는 심판을 겪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안식일 규례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심판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이 장면에 등장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서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강을 설명하고 요약책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발생합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낯을 대어서요? 아니요. 손을 뻗어서 이삭 몇 개를 뜯어서 그냥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낯을 대어서 밀을 베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 잘라먹는 것은 허용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블루베리 농장에 가시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에 소쿠리에 담아오면은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자 이제를 보면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이삭 손으로 잘라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정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노동해서는 안 되는데 밀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었으니 노동에 해당되니 너희들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그날에 안식이 생기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취지입니다. 안식일은 영, 혼, 육의 안식이 회복되고 안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배가 고픈 것은 안식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왜? 계속 무엇을 먹어야 될 텐데 먹어야 될 텐데.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식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안식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허기가 해결되어서 배고픔이 가시면서 안식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은 이에 반발합니다. 아니다. 손으로 밀 이삭을 따는 건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지적하시는 하나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종교의 영에 의해서 가르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안식일 규례를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랑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종교의 영이 필터링하면,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학습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요. 구절에 보면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언제라고요? 안식일에. 근데 그 회당에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남자가 보입니다. 한쪽 손 오그라들었어요. 한쪽 손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문을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표현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쓰지 못해요. 그 팔이 늘 신경이 쓰입니다. 그 사람의 신체에 지금 안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 팔을 볼 때마다 덜렁덜렁 붙어있지만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그 팔을 가진 그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농부라면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한 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누가 써줘요? 어부라면 그와 함께 낚시질하면서 동업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그 사람이 한쪽 손을 고침받아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 상관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의 한쪽 손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냐 평일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6일 있는데 왜 그날에 고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무슨 측면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자기 딸이 그런 장애가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상관이 없이 빨리 장애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일이 생기면 심지어 종교의 영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 구덩이에 양 빠졌는데 올라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내려가서 그걸 밀어야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땀이 나는 그 노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지만 자기 양이 빠졌을 때는 그 작업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생기는 것을 보면 종교의 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행은 그래 왔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을 자기가 주장했던 그 원칙을 어기고 지금 내가 안식일을 어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장애 있는 사람 고치는 일에는 안식일을 어긴다 생각했을까요? 종교의 영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그날에는 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이유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신앙인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은 뭔가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겁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정신 잘못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뭔가 그분으로부터 채워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고 이 세상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그러졌던 그런 것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 가운데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것이 안식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이 일어나야 되는 안식이 확보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 있는 한쪽 손 때문에 오랫동안 그 안식이 없었던 그 남자 오랜만에 두쪽 손이 다 기능합니다. 한쪽 손으로 활동하던 그 사람 두 손으로 활동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에게 쉼을 주신 안식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종교의 영은 다릅니다. 사람의 유익과 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 범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한 사람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장애를 일으켰던 그 손에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좋아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종교의 영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 종교의 영이 가진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태로든지 종교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속신앙을 통해서 알게 그리고 모르게 은연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이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행위 그것을 쉽게 종교의 영에 필터링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무섭게 그 부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는 가능한데 사랑한다는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 같은 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 아버지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속신앙과 종교의 영을 통해서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인식 이로 인해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하나님 차갑고 매정한 하나님 쉽게 화내는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아가서 전체를 1년 넘게 60주에 걸쳐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요. 그 아가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아가서에서 그 10개의 중요 구절을 저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아가서 2장 4절을 포함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앞에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요. 뒤에 부분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위에 있는 깃발은 사랑이었다. 이게 히브리 원문입니다. 내 위에 걸려있는 깃발은, 내 위에 있는 깃발은, 걸려있는 그런 동사는 없습니다. 내 위에 있는 깃발은 사랑이었다. 자, 이 깃발은요, 이 배너, 영어로 배너라고 하는 이 깃발은 이 특정 문양과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펄럭펄럭 하는 이제 고대 전쟁을 할 때 등장하죠. 깃발이. 그래서 문양과 깃발을 통해서 뭐 사자 문양에 뭐 그린색이 들어가 있고 바탕은 희고 그런 문양과 색깔을 통해서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지 어느 임무를 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각 군단별로 군단기가 있고 사단별로 사단기가 다 있죠. 독특한 임무를 수행해요. 자,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나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소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속한 어떤 진영이 있겠죠. 근데 내 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그 위에 어떤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하면은 그 깃발이 사랑이라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다른 어떤 진영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왜? 임무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어떤 사람은 귀신 축사하는 어떤 사회가,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회가, 어떤 사람은 전도에 각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나부끼는 공통적인 깃발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시즌에도 여전히 이 사랑의 깃발이 나부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그 간증을 이 시점에서 잠시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그 입양아 선교 사역할 때 그때 신학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영적인 압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 가정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아주 힘든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이 나지 않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니까 제 심령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그 질문,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을까? 그런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더라고요.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생각하시면서 몇 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경험했던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실까? 그 생각이 거의 매일 들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소속했던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2년마다 한 번씩 그 미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방문했고, 어느 집사님 댁에 짐을 풀고, 그분 집사님 부부의 이제 성김을 받으면서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존경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던 존 윈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비니아드 교회, 저게 꼭 참석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던 그 집사님께 이 교회가 있는데 저를 좀 라이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태워다 줬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1시간 먼저 일찍 도착했어요. 그 교회가 그 당시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딸린 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교회 책방에서 이제 책을 고르고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도 되겠느냐고.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치유도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 하고 이제 그 책방 그 바닥 카페트에 그 같이 무릎을 꿇었죠. 이분이 손을 뻗어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 주라고 하시네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내가 선교사인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고 나는 이게 뭐지?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이제 감격스러운 그 마음에서 다른 책들 주숨주숨 챙겨가지고 그때 한 대여섯 권 정도 픽업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그 계산대에 갔는데 줄 서가지고 지갑을 찾는데 보니까 집사님 댁에 그 지갑을 놓고 옷을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 이 책꽂이에 원위치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몸을 돌려서 이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까 그 여자분이 다시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그랬다면서. 계산을 해보니 1불이 남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 목사님과의 생긴 가정과 생긴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판단하는 마음도 참 많이 들었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죄의 유혹도 있었고 영적 중압감도 많이 느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관심하고 매정하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영적 실패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히 나를 불러 주셨는데 아 내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수치감 또 정죄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매님을 통해서 내 삶을 덮고 있는 나를 향해서 흘러기는 그 깃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열망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깃발, 나를 열망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저녁 때 그 예배가 훨씬 그 주님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다가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열망, 그것이 눈을 뜨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에 왜곡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첫 번째 위치하는 이 최고 계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진실을 바라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덮고 있는 그 장애들을 해치고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근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종교의 영이 만들어낸 왜곡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왜곡된 것들 주님께서 치워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빛 밝혀주셔서 진리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지금 벌럭이고 있는 그 깃발이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늘 부족을 느끼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